우리 이민자들의 삶, 어떤 삶인지 여러분들은 직접 살고 계십니다. 참으로 고생스럽고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고독한 삶, 고고고고 그리고 고속도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고인이 되는 이런 삶입니다. 고로 시작해서 고로 끝나는 참 고향을 떠나서 미국이란 땅에 와서 익숙해지고 또 여기서 생존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교회에 나와 듣고 싶은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받습니다. 대박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잘 삽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아주 뭐 열심히 그냥 여러분께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면 아멘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부자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아이들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면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 잘 사는 비법을 우리가 매스터할 수 있다면 영적인 복은 어떻게 보면 그냥 반찬처럼 여기고 메인 코스는 우리가 지금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보다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인기가 있는 메시지 같습니다. 잘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복된 삶,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꼽으라 그러면 유태인들을 꼽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유태인들이 잘 사는 이유가 있다면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렇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예술면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이 아주 잘 산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의 물질과 권력의 복을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라는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는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린다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요, 우리 다들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에 그냥 시민권 청구해서 유태인처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 된다는 이 논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이것이 참된 모습이라고 하면요, 가난한 사람은 어디 속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건강치 못한 사람들, 자녀들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떤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참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고 살기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익숙한 복, 우리에게는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또 온순하게 겸손하게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받는데 You will be persecuted. 박해받는데요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 원하는 세상의 복들,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에게 유혹을 받죠. 마지막 사탄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산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리라. 한번 꿋뻑하면 이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복권 당첨보다도 더 쉬운 일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유혹은요 우리에게도 매일 다가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살려고 참으로 경건케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다는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믿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상 것을 얻는다는 이런 유혹에 때로는 주님 양해를 약간 잠깐 구하겠습니다. 저는 잠깐만 지금 주일 아니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일날 가서 제가 회개할 테니까 조금 좀 고개 돌리시고 눈 감아주세요 라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유혹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지 다른 그 무엇에,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그 무엇에 고개를 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바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번 표가 그거잖아요. Put in God first.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들, 우리들이 걱정 근심하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렵다 하여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타협이 아닌 순종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구원 받는다는 메시지가 올바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헌금이 떨어지면요 헌금 설교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 헌금을 유지한다는 이런 유혹들이 목사님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요,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청지기로서 주인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며 내가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이 물질이라는 것, 이것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지, 내가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헌금하고 직분자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기 때문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여러분 예배자의 도리이지 이것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무슨 카시노의 이 슬롯 머신처럼 생각해요. 자꾸 넣다 보면 언젠가 대박이 터질 것 같아서 계속 넣습니다. 하나님 언젠간 주시겠죠, 언젠간 주시겠죠, 계속.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적인 헌신을 하는 것은 예배자의 도리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려는 이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논리에는 아멘은 하지만요, 가끔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참 뭐가 잘 안 풀리고 잘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의인은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속이 상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시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복받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참으로 저들이 벌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저런 사람들 어떻게 그냥 놔둘까 하면서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다. 나의 가난함은 그런대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볼 때, 형통하는 것을 볼 때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그냥 소리 없이 조용히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섬기는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아니 까불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사람들 보니까 모든 게 잘 되는, 아유 얼굴에 보니까 그냥 뭐 돈도 잘 벌고 자녀도 잘 되고 얼굴에 뭐 보톡스나 필러 안 맞아도 그냥 뺑뺑하고 뭐 그냥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야, 이게 공평치 않다. It's not fair. 공평치 않다. 이 혼란은 우리의 고민만은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참으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 하나님 내가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 시편 기자가 참으로 자기 신앙의 위기를 고백합니다. 시편 73편은요 오늘 그 시간상 9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이 재임하고 있던 시절에 궁중에서 성전에 음악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이 음악 목사였어요. 그는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올 때도 그 앞에서 악기와 찬양으로 인도하던 지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인은 뭐라고 시를 부는가? 악인이 형통한을 보고 신앙의 위기에 처함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실족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 흔들림,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참 위기에 처함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잘 살 뿐 아니라 죽을 때도 고생도 안 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픽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악인들이 좀 잘 안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잘 되는 모습, 잘 사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하며 체험하며 그의 신앙이 흔들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한다 하셨는데 왜 의인들은 고통 가운데 있고 악인들은 벌한다 하셨는데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좌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을 남과 비교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것으로만 비교한다면 당연히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단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일생에서 삶을 마무리한다고 하면 억울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일생은요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교는 이것으로 7, 80년, 9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이것을 바라보며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란에 빠져있던 아삽이 그의 삶에 이 참 자기의 믿음과 신앙에 금이 가게 했던 이 이슈가 어디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가,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기 시작하는가. 1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이제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어떤 장소입니까? 이곳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의문과 참으로 나의 삶의 신앙에 금이 가던 이것의 해결책을 보기 위해 우린 성소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가운데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의지로, 나의 논리적인 비판적인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나오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아삽이 그리했습니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때의 종말을, 마지막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에 한 장면만 보고 그 영화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는요 끝까지 가봐야 이 영화가 좋은 영화인지 별로 뭐 별 볼 일 없는 영화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말 때 어떻게 하실지,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그 후에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종말이 어떤지 보여주십니다.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미끄럽고 위험한 곳, 그리고 완전히 망하는 자리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볼 때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를지라도 세상을 살아갈 동안 내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종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꼭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악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두신다고 하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때로는요 잔소리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회초리도 듣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는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요, 부부 싸움을 가끔 하잖아요. 막 소리치면서 싸웁니다. 그러면 아직도 이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요 소망이 있는 가정이에요. 왜? 뭔가를 고쳐보려고 에너지를 소비하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좀 바꿔봐야겠다, 고쳐봐야겠다 해서 서로 에너지를 써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서 저 인간하고 나 이제 상대도 안 할 거야, 무관심하기 시작하면요 끝장입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치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사인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통도 주지 아니하시고 돌이키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잘못하고 죄짓고 하는데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고 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시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와 동행함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손을 붙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영접하시고 내가 사모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넌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느냐? 나만 갖고는 안 되겠니? 나만 사모하면 안 되겠니? 내가 세상 것을 그렇게 붙들려고 얻으려고 하는데 나만 갖고는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으로 만족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나는 더 이상 다른 것 필요 없다. 그거 하나면 내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함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시편 73편 2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하는 동안은 나는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가느냐의 중요성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주변에 잘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영접하시는 분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부러운 것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여러분,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옆에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일 행복한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남편에게 100% 의지하며 우리 남편은 최고야, 우리 남편이랑 가는 게 나에겐 최고의 축복이야.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세상의 여자 중에 제가 결혼할 때 김계영 목사님께서 주례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 말씀 기억합니다. 많은 바다의 고기 중에 하나님께서 요 고기를 나한테 주셨다. 요 고기의 맛을 잃으면 인생은 망친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고기를 나에게 주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 우리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내 아내, 우리 자녀들, 내 남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라고 하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은요, 마지막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자신에게 복이다. 악인들처럼 죽을 때도 고생 안 하고 죽고 많은 것을 누리고 참으로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냥 그대로 나가는 이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어디 가서 이 피난 갈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 재활병원과 한국 실로암 안과병원에 가면 벽에 붙어있는 이 액자가 있다고 합니다. 문구가. 그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는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에 복된 삶을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주기 원하세요. 오른손을 붙들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복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나누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떠난 그 자리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스하는 자리가 돼야지, 아이 그 사람 잘 갔네, 아 참 가시처럼 굴더니 어이 속 시원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대한 감사함을 주님께 표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좀 건강만 있었으면, 좀 물질의 축복이 있었으면, 나는 그래도 좀 뭔가 좀 잘하고 싶었는데 주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 없어지는 것,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송명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1963년생이세요. 토끼띠. 그런데 어느 의사의 실수로 뇌에 손상을 당한 채 태어나서 뇌성마비로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셔서 뭐 기도원이랑 기도원 다 데리고 다니고 안수란 안수는 다 기도받고 참 하나님의 그 도움을 청하면서 뭐 자기 간증으로는요 멍들 정도로 그냥 안수 기도를 받으러 다녔대요. 예.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참 그녀의 마음에 이 자신의 이 장애, 보통 장애가 아닙니다. 뭐 보기에도 너무 힘들어 보이는 장애예요. 근데 그런 장애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왜 나에게는 건강을 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16살 때 하나님과 단판을 짓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에 목적과 방향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자기의 몸의 불구는 아직도 존재합니다. 아직도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누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수술 받으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텐데 왜 수술을 안 받으십니까?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냥 이대로 살겠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송명희 시인이 시 한 편을 씁니다. 나라는 시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세상에서 축복이라 하는 이런 것들은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들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주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와 찬송을 오직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하나님이면 나에게 모든 것이 족하다는 이 믿음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